전쟁 총투표 이 책에서 오늘은 제2장 종족 정치학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프리카 최빈국들이 다양한 종족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 종족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을 지역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아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또는 도움이 되는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것에 해당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흔히 이게 일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일반적인 그 이론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위 정체성. 즉 민주국가에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구성 민주정 국가에서는요 특정한 국가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뭐냐 하면 그 민주적 통치체 성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국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흔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일종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라는 망상과 이웃에 대한 공통의증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즉 국민성이라고 하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합된 집단이 아니면 즉 공통의 언어, 역사, 종교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국민성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 국민국가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민주적 자제력이라든가 반대 당파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어떤 복지국가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작용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그런 국가에서는 하위 국가적 정체성이 우세하면 하위 국가적 즉 서브내셔널 정체성이 우세하면 집단 간의 신뢰가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국들, 내란이 빈발한 국가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부족들은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최빈국에서는 종족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에 앞서게 되고 다양한 종족들의 그런 정체성이 선거 경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공공재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의 공급을 방해하고 그 국가의 피해를 주더라도 몇천 명의 같은 종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한국 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는 요 이제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가면 꽤 많죠. 예전에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전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저쪽 지역에 가면 저쪽 지역에 가면 말하자면 집단 린치를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을 또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가 젊은이들에게 그걸 말하자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가 없이 그 지역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특정 지역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악감정 또는 증오, 적대감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이 되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한 그 종족 정치학, 즉 선거 운동을 타락시키고 정책 선택을 밀어내버리고 그다음에 종족의 자기 지역의 두려움과 증오를 사용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저급의 정치학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증폭되고 강화되어서 이런 얘기 이런 그 거짓 흑색 선전까지 나돌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지역에 올 지방 교부금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증오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흑색 선전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부금을 지급한다든가 하지 않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오해가 일어날까 봐 오히려 그런 증오를 갖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중간에서 해먹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종족 정치학의 문제점이 최빈국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종족 정치학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그 선거 국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거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질 않지만 항상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저 아주 저강도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퍼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퍼지면서 증오를 증폭시켜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떤 종족적 다양성 또는 지역적 다양성 그런 특성들 이게 유용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최빈국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질 않는데 고소득 국가에서는 종족 다양성이 유익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개념들을 그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종족 다양성이 공익 서비스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그 민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장점으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여러 종족들이 또는 여러 지역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지식 체계를 골고루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이 한국의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평등한 좀 더 수준 높은 평등을 구현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이게 뭐 아주 불변의 진리죠. 자유는 평등의 함수이다. 그런데 그 평등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평등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 사람들은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종족에 대한 충성심에 몰두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가장 비참한 결합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그것은 종족 다양성과 가혹한 정치의 억압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그 가장 비참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역기능적인 사회적 선택을 도출한 그런 주요한 프로세스죠.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에는 그런 증오의 종족 간의 증오에 기반한 정치만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게 그 스테이트 빌딩, 즉 국가 건설을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이룩한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지금 그런대로 괜찮은 나라, 국가를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완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루완다 내전, 그럼 엄청난 그 루완다 학살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그 국가 정체성을 종족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경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언어 공용어를 만들어서 언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죠. 우리나라는 언어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체감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지역에 뭐 사투리, 방언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아주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역사라고 하는 건 공교육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 역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헌법 정신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정치 집단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헌법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극단주의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하나의 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사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모여있는 그 당이 처리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 당은 종족적인 증오, 그런 여러 가지 흑색 선전, 그리고 정말 그 당만이 그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으로 가득해서 범죄자 대통령들을 배출해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하고 케냐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그 케냐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대에 그 디바이드 앤드 룰, 즉 분할 통치를 하던 그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정치적으로 부족장이 갖는 제국주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유지가 모두 중요 인사가 되고 종족 간의 평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저급의 종족 정치학이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망가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면은 이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족 정치학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뭔가 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이것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